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자, 화면에도 보이고 찾아도 보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묻혀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다는 그 표현 때문에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구절에 나오는 이 20절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우리는 사실 별 말이 없어요.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에겐 다 사는 사실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 제 어머니는 셋만나 잘 기르자 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둘만나 잘 기르자, 뭐 둘이라도 둘나 기르자 이런 말을 하다가 이제 하나 놓고 나니까 이제는 또 많이 나으라고 난리고. 사실 인구는 되게 민감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다산은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이 부분이 일단 좀 정서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되었다라는 이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할까?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 즉 동쪽에서 서쪽에 보이는, 여러분들 이쪽이죠? 서쪽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 앞에 서서, 모세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2세대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세대들을 모아놓고 이제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1장에 나와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 자, 벌써 숫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빕니다. 근데 그 복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했던 그 축복과 또 그 출애굽 1세대가 받았던 복들, 약속된 복들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했던 그 축복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는 복을 들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산의 복을 주시겠지라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20절인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인구가 중요할까요? 왜 인구가 많아야 되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다는 게 좋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가보면 블레셋 땅,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서쪽에 있는 지중해 땅을 제외하고는 되게 척박한 땅이에요. 인구가 막 확 불어나는 게 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식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주지도 문제가 돼요. 여기 가보면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제 뭔가 이렇게 뭐 목재를 박아서 딱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별로 없어요. 되게 척박한 땅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과연 큰 복일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걸 복으로 표현하느냐?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앞에 보면 제가 이번 우리가 열왕기상을 1장부터 쭉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송사를 듣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복을 약속하세요. 야, 네가 어떻게 해? 너 자신의 복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세우는 이런 기도 제목을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그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의 그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창기, 창녀의 송사를 들어주고 그걸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세 때부터 가장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유명한 자, 부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게 뭐냐? 바로 솔로몬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붙어 있는 두 창녀의 이야기를 그 아기를 원래 엄마에게 찾아주는 그 이야기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백성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왕을 통해서 세워지겠다예요. 그래서 왕을 두려워합니다. 네,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시대에서 재판정에서 만약 이게 바르게 이렇게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요, 나라 분위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럼 당연히 뇌물이 횡행하게 되고 힘센 놈이 큰 소리 치게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사는 게.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불안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을 못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솔직히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동네도 그랬잖아요. 뒤에 동네가 미로마을이라가지고 있을 때에 분명히 그때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경찰관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CCTV를 조사해 갔어요. 왜요? 범인 잡으려고요. 살인미수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요, 우리나라가 잡범, 그러니까 재판에 가지 않고 이게 현행범을 잡아들이는 그 검거율이 거의 90%가 넘어요. 전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길을 다닐 때 상당히 편안하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도 사법 정의가 세워져도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내려오기 전에 제가 17, 18년 전에 이런 그 뉴스가 났었어요. 여자가 비 오는 날 뭐 그때 빨간 옷을 입었던가 빨간 옷 무슨 그래가지고요 여자가 몇 번 살해당한 적이 있었어요. 성추행도 나고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최근에 한 10년 15년 요 사이에는요 대형 사건이 잘 안 일어나요.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살아갈 때 안정되게 사는 거죠.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제도만 잘 정비되고 그걸 잘 꾸려나가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가운데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행복을 잘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백성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전부 다 뭐 나라에서 교육을 잘 실시해가 전부 다 공부를 잘하게 돼가 전부 다 막 똑똑해지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건 고대 이스라엘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소소한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인구가 불어난 것과 이렇게 일상 가운데 잘 살게 되는 일들이 딱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아까 처음에 질문. 왜 인구가 많은 게 중요할까? 왜 하나님의 복을 사람이 많아지는 걸로 하고 또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 요 말이 딱 끼워져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유는 이게 나라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모자라면요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뭐 장정 뭐 60만 명이 살았는데요 전부 다 쳐도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예요. 얼마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만들기 시작한 게 솔로몬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말한 그 기도,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는 그 말이 나라의 근간을 정말 공의롭게 세우는 건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게 뭐냐? 인구가 부는 거예요. 안정이 되니까. 그러면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금방패를 만들고 난리를 쳤지만 그 방패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안정이 딱 되는 거죠. 인구가 정말 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의 모습에서 정말 잘 사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일상을 불안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강한 자가 힘을 마음껏 휘두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짐으로 그 공의를 행하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사용하는 왕을 두려워하며 또 그 왕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이 강이란 말은 저 위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 밑에까지 조금 전 추후에 나오는 바벨론까지 이르는 긴 강의 상류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상당히 넓은 지역에 많은 나라들을 이제 솔로몬이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중간에, 제가 그저께인가요? 제가 새벽에도 설교 제목이 솔로몬의 자아가 폭발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막 너무 이제 욕구를 많이 일으켜서 너무 건축을 많이 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성전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그 평화가, 그 지혜가 퍼져나갔다면 조공을 바쳐 섬기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열국이,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가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있는 겁니다. 안정에 대한 숫자가 있긴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나타나야 되고, 그 왕이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그 모습이 있으면 아주 안정적이고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셨구나.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스바 여왕이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와서 확인해보고 성전에 올라간 그 계단을 보고 황홀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고대 이스라엘과 그 시대에 어떻게 보여야 될지 모습을 하나씩 갖추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진짜 좋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보다도, 보통 사람의 단체들보다도, 보통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보다도 더 수준이 높아야 돼요. 부러워해야 되고 놀라워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잘 사는, 잘 모이고 서로 잘 지내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밑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이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꼭 느껴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그래서 스바 이왕도 마찬가지지만 스바 이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온 동에 다 퍼졌어요. 어느 정도 퍼졌냐? 스바 이왕이 사는 곳이 지금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나 그 밑에 예멘 정도, 그 밑이 아니군요.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내려왔는데 길게 보면 한 3,500km, 짧게 보면 2,500km까지 거의 다 솔로몬의 이름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교역을 하면서 소문이 퍼져나가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이런 왕이 있고 그 왕의 지혜가 하나님부터 왔다더라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데 그 나라가 사는 모습이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사실 그래요. 이 교단은 여러 교단의 모양이 있는데요. 그 아예 장로가 없는 교단도 있고 또 장로가 있어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제도 있잖아요. 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고 이런 게 없는 이런 조직 자체가 없는 그런 교회 교단도 모습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요. 왜 우리가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를 해야 되느냐? 이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게 행정을 정말 잘한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세워 나간 거예요. 조직도 잘하고 그리고 재판도 잘했던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고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률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업무의 거의 다예요. 그 업무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법을 신뢰하고 원칙을 신뢰하고 상식을 신뢰하는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고대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되면서 인구가 많아지며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어가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제사장 나라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이게 되는 나라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취소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초청한다는 그 말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제 혼자 개인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정으로도 누가 보든지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해가 되는 거구나, 서로 마음을 합하는구나, 합의하는구나,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나씩 정리해가는 거. 그 되게 어려운 일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 발달하고 다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배우는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이 돌아가는 뭐 헌법이라는 이 모든 법은요. 서양법이에요. 기독교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당회나 재직회, 공동회의와 이런 합의를 통하여 교회 행정을 결정하고 진행한 모든 일들을 여러분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 거죠. 그 행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교회든 이 사회든 잘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교회 오는 사람부터 교회 오는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며 한 모든 것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일들이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교회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해 보인다. 저 교회 사람들은 참 마음이 좋아 보여. 참 좋은 말을 해. 여러분 그게 그냥 여러분 좋은 말 하세요라고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웃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 모든 우리의 관계와 일을 처리하고 행정, 행정이란 말을 한글로 바꾸면 살림이란 뜻이에요. 그 살림은 살린다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잘 살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문제가 많아도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다.